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 검토 완료를 확인했는데요. 사키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사키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핵심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은 사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책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임을 입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심 내용은요.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 이런 사키 대변인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은 정책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과거 클린턴, 조지 부시, 바락 오바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대에 걸친 북핵 폐기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북한이 긍정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분명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외교와 억제를 동시에 적용하되 그 중심은 외교라는 것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설명이고요. 또 사키 대변인의 발표 내용대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의 일괄 타결식 대북 협상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단계적 해법을 명시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발표를 보시면은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다소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블링컨 장관이 임기 초에 3월 중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놓고 다소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요, 북한이 그동안 줄곧 거부감을 보였고요. 따라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감안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이 새 정책은 일괄 타결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고 한 것,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4월 30일 날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괄 타결,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이나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도 배제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일괄 타결이란 전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도했던 것이죠. 핵이나 이제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또 군사 훈련, 한반도 평화 체계 이런 것을 모두 그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이 이것을 주고받기라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고요.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단 그 제재만을 계속 가해서 북한이 스스로 제재 못 견뎌서 비핵화에 나오길 기대하는 이런 것인데 일종의 무고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이제 이것도 역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 같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목표를 추구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용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거고요. 하나 이제 그 과거 사례가 이제 보면은 아까는 뭐 과거 미국 행정부가 다 뭐 그 실패를 했다 그러면 결국 뭐 비핵화는 실패했지만 부분적으로 좀 성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에 이제 미북 제네바 합의가 됐던 건데요. 당시에도 이제 그 일종의 주고받기식 그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좀 막았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시 행정부에서 그 육자회담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북한이 핵 개발로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실패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 이제 보면은 그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대통령은 굉장히 얘기했던 그랜드 바겐 이런 걸 시도했지만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했던 스티븐 비건 전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접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접근 또 단계적인 접근 이런 것을 그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그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자세한 그 배경 설명하는 중에 계속 나오는 것이 전임 행정부의 당국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그 전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 그 정책 이런 것이 그 이번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 사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뭐 별 내용이 많지가 않았고 예. 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일단 같은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와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대북 정책을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 대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억지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다 카드로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다른 점이 있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다른 점일 텐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일괄 타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완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이 말을 누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좀 전에 최은기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공계리에 언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조치에 바이든 행정부는 상응 조치를 취해서 주거니 받거니식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 나오진 않았지만 고위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정 조치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완화, relief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식 발표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그것은 톱다운식.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닌 일괄 타결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수준에서 차곡차곡 협상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 목표를 갖고,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의 완화를, 릴리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궁금한 내용인데, 최 기자가 좀더 부연할 내용이 좀 없을까요?
네, 이것도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제 5월 1일 미국의 그 당국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비핵화의 그 목표는 유지하지만 미국이 이제 특정 단계의 북한에 대해 어떤 완화, 릴리프, 지원 이런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그 눈길이 가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요거에 대한 입장은 뭐였냐면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심고를 다 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것을 검증 사찰하고 폐기한 다음에 상응 조치를 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된 상당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요, 2018년 7월입니다. 당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그 당시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철 그당 부위원장과 9시간 동안이나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 직후에 성명을 내고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 이렇게 거의 비난하는 이런 그 담화를 내서 미북 관계가 상당히 그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별게 아니라 그 선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면 그 다음에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것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그런 거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회담이 결렬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요번에 나온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특정 단계에서 어떤 그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당국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이런 것을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도 제재를 뭐 한두 개 석탄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것일 뿐더러 북한으로서도 북한이 지향하는 단계적, 동시적 그 비핵화 원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최연기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비핵화가 완료되기까지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 이런 맥락과는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발언은요. 아, 말씀드린 대로 최종 비핵화가 돼야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은 이번에는 점진적인 방식, 단계적인 방식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치 대 상응 조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발언한 것은 결국은 일부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박을 계속한다는 의미니까 최종 단계의 제재 해제는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과 맞물려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중간 단계의 상응 조치와 조치가 없다라는 따라서 제재와 압박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비핵화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 발표가 지난달 30일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백악관이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난다고 이제 밝힌 것이 그 4월 30일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의회 연설한 것이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 정책 그 리뷰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은 저희가 뭐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마 4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그 참모들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28일 날 그 같은 그 대북 정책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억제를 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적 접근법, 동시 접근법 이것이 현실적이고 그나마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로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고 또 미국이 상응 조치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요한 건 원론보다는 강론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정상회담을 몇 차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틀에서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노이 회담에서도 사실 그 실질적으로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 주거니 받거니 상응 조치 대 상응 조치를 놓고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고 또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그 입장차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막판에 이제 결렬로 흐트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얼마만큼 신뢰 구축의 바탕 위에서 서로에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말하자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참 이런 뭐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국, 일본, 중국 역시 긴밀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새 정책에 대해서 이들 나라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들 이제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인데요. 대체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그런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될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세워라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신속한 미북 대화 재개 이런 것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 새로 만든 정책이 한국의 그 같은 주장을 대체로 많이 좀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그 회의를 열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했고요. 그동안 일본도 미국 일본 간의 공개 또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역시 미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비핵화 문제를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체로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일본의 그런 정책을 그 주문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 중국이 내세웠던 것이 단계적 또 점진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대체로 새로운 정책이 좀 구체성은 아직까지 저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했던 그런 것보다는 한결 좀그 현실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이든 정부가 이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번에는 이룰 수 있을까? 이 점이겠는데, 전망이 어떨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이게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핵 카드를 정권 유지 또는 생존 차원의 절박한 문제로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과거에 이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역시 원론보다는 강론이 문제인데요. 이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도가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은 사실상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미북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무리한 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훈련 중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협상의 결과로서, 내용으로서 그야말로 이뤄질 것이지 협상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고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미국으로서도 지금 한국 정부는 미북 협상의 입구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어떻겠느냐.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협상의 입구, 출발점에 어떤 누가 먼저 그 양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기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협상 과정에서 조치 대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내용을 삼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협상장에 양측이 앉는 것부터 또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미북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한쪽의 카드와 또 하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를 양측이 균형 있게 다뤄나가면서 협상을 한다면 그 비핵화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못 이룰 것도 없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일부러 그런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자, 앞으로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될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알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 세부 내용을 이제 추가로 공개할지는 그런 언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추가 공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백악관이나 그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 보도를 합쳐봐도 공개된 그 분량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움직임을 보면 추가적인 공개보다는 바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 정책을 가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그 국무부 그 특별보좌관 출신이죠. 그 로버트 아이논 씨가 최근 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많이 그 공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개를 그 정책을 세세하게 다 공개해 버리면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을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일종의 비판 이런 거에 시달렸기 때문에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일종의 그 정책이 사그라지거나 힘이 약화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만 내놓고 상황에 봐서 조금씩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 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그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블링컨 장관이 이제 자, 북한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라. 공을 북한에 넘긴 셈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일 경우에 자칫 전략적 인내의 재현이 될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예.
전략적 인내 시즌 2가 될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죠.
예.
사실 미국은 지금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사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문제가 그렇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둔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대외 정책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 또 이란의 핵 문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미얀마에서 촉발된 군부 쿠데타로 인한 불안정한 동남아 전국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북한이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에서의 현상 유지가 미국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앞으로 길게는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북한은 미국이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이런 미국의 소극적인 대북 협상 입장에 반발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런 말하자면 그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은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러한 그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 집권 4년도 미국 간의 대립과 대결로 핵 문제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 또는 관측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100일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확정짓고 한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물밑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정확한 거라면 북한이 왜 응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그 접촉을 시도한 게 두 번 있었습니다. 2월에도 이제 그 연락 채널을 복원하자 이런 어쩐 물밑 접촉을 했는데 당시 북한이 반응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뭐 만나자라든가 뭐 이런 그 신호를 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응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북한이 응답을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미 그 미북 대화의 조건을 이미 그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적대시 정책을 없앤다는 이런 분명한 신호가 있기 전에는 안 만난다 이런 입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안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일종의 그 금지령 이런 걸 내렸습니다. 북한 외교관들 보고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마라 이런 것을 내렸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4월 30일 그 대북 정책이 끝났다. 재검토가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나온 게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평양 안에서도 이것을 읽어보고로서도 입장을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5월 21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 혹 뭐 좀 더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문제는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고 또 그를 통해서 진전을 이뤄내냐. 이게 실질적인 어떤 관건 아니겠습니까? 관심사고. 네. 그러니까 네. 대북 정책 결과 이 지금 나타난 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 방향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면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 말하자면 협상 전에 어떤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협상의 과정에서는 북한이 여기 이 정도 조치를 취한다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대통령 국가 원수 수준의 만남이긴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이정표를 가지고 이걸 토대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실무진에서 만나도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이제 그 임기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리고 예. 남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던 만큼 이번 워싱턴에서의 미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 회담을 통해서 또는 그 회담 이후에 어느 적정한 시점에 미국이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한 대북 정책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두 차례 했었던 것처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각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결과는 북한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협상 카드로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소식과 함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을 좀 빼자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선포하지만 고소한 튀김 냄새 앞에서 그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위해 기상 시간을 20분 앞당기자 마음 먹어도 새벽녘 포근한 이불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시작되면 굳게 다짐했던 수많은 나 자신과의 약속들 뚝심 있게 잘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직 2019년이 한 달 남짓 남아있어요. 이 못다 이룬 나와의 약속들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기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스터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 최고의 팝소울 가수로 손꼽히는 스티비 원더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에 대한 고찰이 잘 담겨있는 명곡이죠.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온 이 세상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갔죠. 어제의 나, 어제의 너, 어제라는 가사에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8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락거리죠. 이발소 사중창이라는 뜻의 바버샵 쿼텟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발소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맞추고 테너 2명, 바리톤 1명, 베이스 1명의 4인조 중창을 하게 된 것에서 시작된 바버샵 쿼텟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테너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음역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말해요. 또 바리톤은 그 중간음, 그리고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의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내줄 때 그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버샵 쿼텟은 이렇게 이발소에 모인 손님들과 함께 했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편곡보다는 그 시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뭐 가곡이나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와니강이라는 곡을 작곡한 1850년대 작곡가죠. 스티븐 포스터의 작품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버샵 쿼텟은요, 1939년 국제 바버샵 쿼텟 대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오클라호마주에서 참가한 바틀스빌 바플라이즈의 사중창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이 수박 포도나무 옆에서라는 제목의 By the Watermelon Vine입니다. 아마추어들의 여가놀이로 시작된 바버샵 쿼텟이었지만 공식 첫 대회에서 챔피언을 거머쥔 팀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멋진 화음을 들려준 바틀스빌 바플라이즈의 사중창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오락거리가 다양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죠. 사교적인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발소에서 찾아낸 새로운 오락거리, 이 바버샵 쿼텟은 1939년 시작된 공식 대회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명실공히 이 바버샵 쿼텟이라는 독보적인 한 장르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바버샵 쿼텟 콘테스트 최근 우승자 중에서 2012년 챔피언이었던 링 마스터즈의 사중창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바틀스필 바플라이즈의 중창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랜 시간 이 바버샵 쿼텟이 아 이렇게 많이 발전해왔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날 사랑하고 세상은 내 것이라는 제목의 Love Me and the World is Mine입니다.
I wander on as in a dream, a dream of paradise to be, for there an angel waits would see. Shine to light my way, dear. Wealth be mine for a dear. Lords may pledge their riches to, yet the world would still be lonely with such virtues only. To me, dear me, just you.
(2012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바버샵 국제대회의 우승팀 이 링마스터의 사중창 들어봤는데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실력자들을 배출해냈던 콘테스트답게 수려하고 완벽한 화음을 보여준 링마스터였습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돼서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오락거리죠. 바버샵 쿼텟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한 더 코데츠라는 그룹이나 아니면 1950년대에 또 큰 인기를 누렸던 밀즈 브라더스와 같은 그룹은 이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음악인들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두 그룹의 음악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버샵 쿼텟이 대중가요와 만나서 또 어떤 음악으로 새로워졌을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먼저 더 코데츠라는 그룹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 코데츠의 밝고 경쾌한 화음이 매력적인 안녕 자기야라는 제목의 Hello My Baby 띄워드리고요. 다음 주 본격적인 코데츠의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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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 hello there.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And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Oh,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own.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t a little baby, body's out of sight. I talked to him across the telephone, telephone.
I never see my honey bunnies mine all right. So take my tip and leave the sky alone, and I'll say,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Oh,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Oh, honey.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own.
Hello,
hello,
hello.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I get the picture now. I get the picture now 입니다. When someone says, Oh, I get the picture now. What does he or she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이제 이해하니? 세 번 설명한 게 도움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 제가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제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정말 알아들은 거 맞지? 라고 하자 제가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get the picture now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Today's expression is I get, G-E-T, get the picture, P-I-C-T-U-R-E, picture now, N-O-W, now. I get the picture now 입니다. 상대의 설명을 신경 써서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꾸 대묻다 보면 바로 그거구나 하며 의미가 다 왔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후련해지죠. 이럴 때 영어로는 I get the picture now 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picture, picture는 사진. 그림을 말합니다. I get the picture now는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그림이 떠오른다 라는 말이죠. 즉, 이제 감 잡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네 라는 뜻입니다. If you get the picture, you understand a situation or get the message fully. I get the picture와 비슷한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Now I get it. I see what's happening. 또는 Now I understand the situation 등입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제 알았어. 라고 했죠.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hy don't you get the picture? Is it too hard to understand? 라고 하면 왜 감을 못 잡니?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Let's review. If you get the picture, you understand a situation or get the message fully. Get the picture. I get the picture now. I get the picture now.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